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또 모니터로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또 평안한 건강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마가복음 1장 21절서부터 분량이 많기 때문에 28절까지만 아무래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귀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는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귀신을 믿어서는 안 되고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크게 보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에 치열한 암투와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실체를 성경적 시각으로 파악하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현대사회에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를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우선 첫 절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우선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우울하고 슬픈 지역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할 때는 위로의 마을이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훔이라는 말이 위로하다 이런 뜻이죠.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인데 이 가난하고 우울하고 슬픈 마을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의 기능과 역할이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듯하고 세련되고 부유한 쪽에 우리가 눈을 기울이거나 초점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 밑에서 신음하는 그런 곳에 우리 복음의 관심 또 교회의 관심이 머물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안식일입니다. 장소가 가버나움, 그리고 시간은 안식일. 안식일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날로서 제정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안식일이 시대마다 평안이 떠나고 짐이 되고 또 공고한 날이 되어진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모든 종교의 중심지고 교제의 메카이며 가르침과 또 문화의 센터죠. 이런 공간이 바로 회당인데, 뜻밖에도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2절을 좀 볼까요?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그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그리고 무엇과 비교를 했는가 하면 당시 가르침의 대명사요 중심에 서 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사뭇 비교되고 대조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맨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시면 27절을 좀 보십시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뭐로다?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새 교훈.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과연 이 회당에 들어와 앉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했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으로 느껴졌고 그 느낌을 왜 이 사람들은 새 교훈이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을까? 어쩌면 이 반응은 오늘 상실된 반응이요, 우리 교회가 시급히 긴급히 복원해야 될 반응이 아닐까? 새 교훈이로다 이런 반응이 나타났어요. 가르침에 놀랬고 그 가르침을 다 들은 결과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 교훈이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새 교훈의 정의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는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는 그런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22절로 돌아가서 눈을 돌리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지는 공간의 상징인 회당 안입니다. 근데 그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앉아 있죠? 귀신이 들어와 앉아 있어요. 아니,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 앉아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무얼 성경 기자가 드러내고 싶은 건가 하면 그 시대의 종교적인 상태와 종교적인 상황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넓게 확대해서 그 시대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귀신 들린 세상, 귀신에 지배된 세상. 성경을 더 보십시다.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소개를 했고 또 이 귀신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정확히 알죠?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진술하라면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모든 삶을 가만히 해석해 보면 전부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 밑에서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권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눈여겨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볼 텐데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띄워주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도대체 이 마귀가 우리 이 사는 세상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조금 폭넓게 한번 몇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12장을 좀 띄워주세요. 여러 구절을 좀 볼 텐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여기 이적이라는 말은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이적이 아니라 사인,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사인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뭐를 썼습니까? 왕관을 썼어요. 이놈이 왕관을 썼어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4절에는 용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3장으로 돌려 3절을 돌려보면 뭐라고도 표현을 했죠? 예, 여기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런데 그 머리에는 뭘 쓰고 있어요? 이 왕관을 쓰고 있어요. 왕관.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쓴 왕관은 디아데마라고 해요. 디아데마. 근데 예수님이 쓰고 계셨던 관은 뭐라고 되어 있죠? 스테파노. 근데 번역으로는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 이 마귀가 쓰고 있는 이 왕관은 그 원문의 의미가 찬탈하여 뺏은 것을 얘기합니다. 찬탈하여 뺏은 것. 이게 원래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놈이 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정확하게 흉내를 내고 싶은 거예요. 무슨 흉내? 예수님 흉내를 내고 싶은 거예요.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고 있었던 왕관은 같은 번역인데 원문이 스테파노라고 돼 있어요. 스테파노는 멸류관. 이 멸류관은 무슨 뜻이죠? 승리하여 얻은 것을 얘기합니다. 승리하여 얻은 것. 예, 본질적으로 틀려요. 자, 이렇게 계시록에는 붉은 용 또는 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시편 74편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74편.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다음 절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여기 용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를 수 있죠? 리워 야단.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책 하단에 풋노트를 보면 이 리워 야단을 뭘로도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죠? 악어, 악어. 그러니까 세 개가 같은 표현이에요. 용 또는 붉은 용, 리워 야단 또는 악어. 사막에 있는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을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16절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십시다. 마귀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용, 붉은 용, 또 리워 야단, 악어. 이게 전부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 27장 한 절을 좀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놀랍게도 이사야서 27장에는 리워야단을 또 뭘로도 번역을 했어요. 날랜 뱀, 날쌘 뱀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대충 성경에서 마귀를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이 통합적으로 같은 묘사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었네요. 첫째, 붉은 용, 용. 또 하나는 뭐죠? 성경의 리워야단, 악어. 이사야 27장에서는 날랜 뱀. 이 전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 51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51장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에 대해서 묘사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본문을 잘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바벨론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뭘로 묘사를 했는가 하면 그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방금 전 뱀은 뭐의 또 다른 표현이었어요? 마귀의, 사탄의 또 다른 표현이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왜 중요한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가 누구의 권세 아래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예, 사탄의, 마귀의 권세 아래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그 영향권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또 한 군데를 볼까요? 이제 다 왔어요. 우리 에스겔서 29장을 좀 띄워주세요. 열째 해, 열째 달, 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3절 다 같이 시작. 예, 여기서는 놀랍게도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애굽의 바로를 뭘로 묘사를 했는가 하면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뭐라고 돼 있어요? 악어라, 리워야단, 붉은 용, 용, 날렘뱀, 이게 전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자체가 사탄은 아니지만, 마귀는 아니지만 누구의 영향권 아래 놀아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가치관과 그 조종 아래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잡힌 왕들이, 나라가 놀아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 본문을 들춰가면서 제가 이 이른 새벽에 머리 복잡하게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개인이든 단체든 나라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사탄의 음모와 사탄의 가치관과 사탄의 영향력 아래, 그 영향권 아래서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사용해왔던 것을 우리는 지금 봤어요, 안 봤어요? 확인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그랬고 성경에서는 로마 제국을 무얼로도 표현을 했죠? 바벨로나. 바벨론을 로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가버나움이에요. 슬프고 고통 가득한 슬픔의 땅이에요. 날은 안식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공간은 회당이에요.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당 같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앉아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들어앉아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보이지 않는 교묘한 우상 숭배가 이 땅에 진행되고 있고 더러운 귀신과 악한 것들의 영향권 아래서 그 가치관이 마치 선인 것처럼 백성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지금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성경을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보십시다. 1장 몇 절을 보시냐면 24절을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이 귀신이 하는 얘기 사실은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마귀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그래요. 그리고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훌륭한 고백처럼 들려지지만 이 표현은 놀랍게도 헬라 시대에 사실은 그 용례를 보면 제우스 신을 부를 때 쓰는 사람들의 수사적 관행적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제우스 신전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면서 첫 서문에 쓰는 기원하는 기도문의 첫 소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까? 잘 모르는 겁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세상 무속인들 굿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무속인들 하는 행태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무속인들은 누가 고통스러워서 찾아오면 귀신을 쫓아냅니까? 꾸짖습니까? 달랩니까? 귀신을 달래요. 신령님이 노하셨다 그러면서 그리고 돈 더 내라 그러고 돈이 필요하다 그러고 어떻게든 그 두려움과 괴로움에 묶여있는 민생들의 호주머니를 그런 식으로 더 털어내요. 귀신을 달래요. 왜? 귀신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달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요. 쫓아내요.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귀신이 하는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현장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권세 잡은 자들의 교묘한 속임수와 장난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고 물리쳐야 돼요. 담대하게.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어마어마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준동과 장난이 온 지구촌 곳곳에서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빠뜨리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 거예요. 곳곳마다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고 아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현장을 볼 때마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과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도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스스로를 겸비케 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국가의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의 현장이든 개인이든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든 어둠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고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도 그런 일들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의 위로를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파송하신 겁니다. 그런 보내지는 자리가 또 하루가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한번 속히 또 이 바이러스가 퇴치될 수 있도록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어 죽음 같은 잠에서 우리를 일깨워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큰 은혜 큰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